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조금 묵상하며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며 또 함께 듣고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도 계시고 각인의 심령 속에 계시고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충만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 속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역사하시는 줄을 아오며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두들, 말씀 앞에 있는 모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같은 깨달음, 같은 진리의 지식 가운데 거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순종심을 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부터 우리가 유다서까지 일곱 권의 책인가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일곱 권이네요. 그 일곱 권을 전통적으로 공동서신, 그렇게 말하는 캐톨릭 에피슬스,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다른 거는 이제 바울서신, 바울서신은 책 이름이 다 그 수신자죠.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인들,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 뭐 이런 수신자들 이름으로 돼 있는데 공동서신은 수신자가 아니고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진 어느 한 사람에게보다, 아 물론 요한 2서 3서 같은 것은 개인에게 보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돼 있는 서신들을 그냥 공동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까지는 바울서신으로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제가 말한 대로 제2 칼타코 회의 성경 정경을, 신약 성경 정경을 그 선언한 그런 397년인가요? 제2 칼타코 회의에서 13권의 바울서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언급하면서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여진 책, 이렇게 히브리서는 사실 저작 문제에 많은 초대교회의 변론이 있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로 한쪽에는 인정하고 한쪽에는 좀 의심하고 하는 변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이 칼타코 회의도 바울서신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바울서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더러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서신이라고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적인 그런 증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바울서신 14권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하면 치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공동서신 7권, 공동서신 안에는 물론 변론이 된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나 이런 것들은 변론이 된 그런 서신들, 그런 안틸레고메나, 그런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는 그래서 변론이 된 서신들이 좀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자, 그는 그렇게 중요한 지금 그것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본문 내용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깨닫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 주보의 제목 쓴 대로 시험, 지혜, 성도의 자랑 등의 교훈이 담긴 귀한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본서의 저자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명이 있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명한 요한과 야고보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도 있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 외에도 야고보라는 사도가 또 한 사람 있고 그리고 또 유명한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야고보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또 분들도 들어 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됩니다. 저자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늘 1절에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단지 혈육의 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동생이지만은 형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물론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며 사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쓰지만은 야고보서는 사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쓴 서신이 아니고 여기에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단지 혈육의 형으로 생각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은 그의 종. 종. 같은 형제인데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 주님이 30살 때쯤에 공생의 전도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자라지 않았겠어요? 몇 살 터울인지는 몰라도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그냥 보통 때는 형하고 뭐 형동생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위계질서가 좀 있는지는 몰라도 뭐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 좀 없이 그냥 막 이름 부르기도 하죠. 우리 소녀들도 보면 그냥 이름 막 부르더라고요. 예, 동생이 언니한테 뭐 언니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이름 막 부르고 그렇게 친구처럼 막 부르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형이라고 그렇게 자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은 그의 주님이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 또 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 순종 자신은 종이라고 예수님은 주요 자신은 종이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형이었지만 그가 순종해야 할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여자들과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진실히 믿고 따랐고 여성들이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보다 더 경건한지 열심히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믿게 제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믿어서 그들이 다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 120명 정도의 무리들이 모인 그 무리들 가운데 초기의 멤버들입니다. 초기의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열두 제자 물론 있고 지금 여인들 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은 자들이 나중에 믿은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믿는 게 참 좋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진실이 믿는다면. 그래서 개척교회를 할 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족들이 같이 구성원이 돼가지고 너무 텃세 같은 걸 부르지만 아니면 와서 가족이라고 해서 거기서 괜히 목소리 크게 내지만 않는다면 교회 구성원이 돼서 조용하게 교회를 받들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루터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동생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언급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주의 그 형제 야고보가 중요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오고 있고, 2장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처음 모이는 전체 회의에서 사회를 본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의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 오히려 사도가 개바는 베드로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도인 요한인데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일찍 순교를 했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아마 사도행전 15장 쯤의 사건이라고 보이는 그때는 야고보는 이미, 사도 야고보는 죽었고 지금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보이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오늘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다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구약의 역사에서 유다 왕국이, 남방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북방은 먼저 주전 722년에 먼저 망했고 남방은 586년에 망하면서 다 흩어졌어요. 바벨론 주위로 다 또 도망쳐서 주위로 나라로 도망간 자들도 있었을 터지고 다 뿔뿔이 온 나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의 하나님의 경고죠. 너희가 계명을 순종하면 복되지만은 계명 불순종하면 다 뿔뿔이 흩어버리리라. 말씀대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 여기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다시 흩어져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 신약 교회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 자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였다고 볼 수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첫 번째 교훈이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나 시련이나 비슷한 말로 쓰고 있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본서에 19번 사용된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말, 아예 초대교회에 성도 상호 간에 사용된 가장 친근한 명칭, 가장 많이 사용된 명칭이라고 봅니다. 형제들, 형제들. 그 말은 신약 성경의 346회 우리가 원어 그 선구사전에 보면은 346개 사용되었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서 57회 사용되어서 30회 사용된 제자들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됐는데 사도행전에 30번 나오는데 형제들은 57회나 나와서 더 빈번히 사용된 아주 친근한 명칭들이죠. 모든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해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부르죠. 형제님, 형제님.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형제, 자매. 우리는 모두 조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한 믿음의 큰 가족과 같은 식구들이 돼서 형제, 자매, 좋은 명칭, 초대교회부터 지금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자주 쓸 법한, 예, 더러 쓰죠. 목사도 우리가 젊은 우리 청년들 보고 아무개 형제 그렇게 부르고 아무개 성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형제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다양함을 보입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죠. 육체적인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이나 부도나 파산이나 등 물질적 어려움 그것이 시험 중에 중요한 시험이고 그러니까 몸의 질병, 물질적 어려움 또 가족의 문제들 가족이 몸이 아프거나 가족의 사고나 죽음 어떤 때는 또 인간관계에서의 고통 친구의 배신 또 비방 요새 말로 악플 인터넷 그런 SNS의 악플들 욕하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비방하고 가짜뉴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것도 큰 시험이죠. 고통을 주는 시험이죠. 어떤 때는 가정의 파탄 이혼도 있고 가정의 파탄 국가적으로도 경제공황 사회적인 혼란 다 시험거리고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무서운 시험이고 심지어 전쟁 같은 그런 시험거리도 세상에는 시험이 다양한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 어떤 시험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시험이 많은 세상에 시험이 오고 갑니다. 계속 있지는 않고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갔다가 또 갑자기 오기도 하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그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라. 시험을 왜 내게 시험이 왔냐고 불평, 원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시험이 오는 것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웰컴, 웰컴 와라. 시험이 와라. 기쁘게 여기는 받아들이라.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섭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지 않은 시험이 없어요. 좋은 건 나쁜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도 잘 벌어지고요. 몸에 건강도 주시고요. 가정도 평안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반대로 똑같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오면 불평 입이 튀어나와서 불평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제게 주셨네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혹은 공의로운 뜻 가운데 제게 이런 저런 어려움을 주셨군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 그게 욥과 같은 사람이 가진 마음 믿음이잖아요.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신 그게 바른 신앙이죠. 섭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주세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냐고요? 평안만 주시지. 그런데 평안만 주시면 사람이 해이해지더라고요. 사람이 평안한 사람 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조금씩 어려움을 줘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긴장하고 더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 한 번 더 주여 하고 엎드리고 주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양들이 편안할 때에는 목자 말을 잘 안 듣고 다 음매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예,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오려고 그러면 그때는 비로소 이제 목자가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어디 왔지? 그러고 매음매하고 지금 양무리를 찾아요. 아, 내가 지금 멀리 이렇게 혼자 왔네. 안 되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러고 막 또 매음매하고 예, 양무리인 대로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죠. 지금 조금씩 어려움이 약간 있는 게 좋다. 있어야 우리가 긴장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여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시련을 받으면 잘 참게 되잖아요. 참고 인내를 하면서 잘 시련을 감당하면 거기에서 신앙의 인격의 성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 사람이 결국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몇 마디 그저 성경 지식 조금 알면 지식 가지고 믿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꼭 있어야 되지만은 그의 인격이 믿음이라는 인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라고. 저 사람은 아직 사람 됨됨이가 좀 부족하다. 아직 어리다. 그런 말 하죠. 어리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리다는 말이 뭐예요? 저희 차일드시 좀 어린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인격에 단련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인격이 좀 단련이 되면 저 사람은 성숙한 것 같은데 어른스러워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나이 문제와 관계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가 좀 있으면 조금씩 성장이 되는 거죠. 일반적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아도 인격이 아직 조금 어린 사람이 있고 나이가 좀 젊어도 인격이 조금 성숙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그런 것이라고 인격성의 문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아까 모든 시험을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똑같은 말이죠. 바울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생기는데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 몸도 아프고 예, 경제 어려움도 있고 가정에 우환이라는 것이 오는데 기뻐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랑 같죠. 환난 속에서 인내를 또 인내를 잘하면 연단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인격의 단련이라는 말입니다. 인격의 단련 연단 그래서 연단을 받는다는 말을 하죠. 보통 사람이 좀 연단 단련을 받아야 된다. 단련을 잘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 단련을 잘 받은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을 인생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단련을 좀 받은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아, 그 전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경험을 좀 했지. 예.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인격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온전한 인격,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힘써야 할 성화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성화의 과정에 있죠.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칭의가 구원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 그것이 칭의고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구원 얻은 자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는 전 과정 훨씬 긴 과정 구원은 이미 대부분 과거의 일이고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러나 전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성화의 과정에 목표는 온전함, 인격의 온전함, 단련의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단련을 받은 인물이었죠. 야곱은 하란, 야곱의 하란 생활 알죠? 20년의 생활입니다. 7년, 7년에 그렇게, 그 다음에 6년, 7년에 라헬을 위하여 7년, 또 레아를 먼저 얻어서 7년 지나고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줘서 그 다음에 라헬을 또 원해서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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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위해서 14년, 또 재산을 위해서 6년, 20년의 세월. 그 20년은 아주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외삼촌이 그렇게 라반이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그 밑에 혹독하게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추위와 더위를 이기면서 지난 세월이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20년. 요셉은 어땠습니까?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가량 애굽에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도 수년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단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왕자와 같은 공주의 아들로 그가 자랐지만은 40세에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도피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목자,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참 길게도 하나님이 단련시켰죠. 한 1, 2년 제자훈련, 요새 하는 것처럼 제자훈련에서 몇 개월 뭐 조금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더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40년 동안 양이나 치는 것처럼 버려둔 것처럼 나는 이제 다 아무것도 할 의지도 꿈도 없이 양치기로 내가 생을 마친다고 열심히 오늘도 양을 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모세, 내가 너를 부르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렴.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다윗은요, 우리가 유명한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피신하는 생활이 10여 년입니다. 10여 년. 피신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통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같이 오랜 고난의 단련을 통해 신앙 인격의 성숙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받고 잘 참고 단련을 받으면 온전케 되는 줄 알고 달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두 번째 교훈은 지혜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앞에 시험 얘기를 했는데 시험을 잘 대처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는데 지혜가 정말 필요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바로 그거죠.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능력, 적용 능력, 적용력이 부족한 거죠. 지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을 잘 현실에 적용해서 살아나가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지만은 지혜가 없으면 실패자가 될 수 있겠죠.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지혜의 중요성을 많이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3장 13절에는 이런 좋은 말씀이 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은은 돈이죠, 금도 돈이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 지혜다,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지혜를 그렇게 구하고 얻으셨나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여자들이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 진주보다 흑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가치 있는 금은 보석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지혜다. 지혜 목걸이를 만들어 걸어야 되는데,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를 가진 자는 장수할 것이요,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리는 한 단어 했지만 부요와 존귀 두 단어로 원문에는 부귀가, 부요와,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요도 있고, 그러니까 장수가 있고 물질적인 부요와 존귀함이 있고, 와, 지혜가 참 좋으네. 지혜를 가지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안 당하겠네요. 굶어 죽지 않겠네요. 또 단명해서 아이고 저 사람 천벌을 받았나, 이렇게 일찍 죽었네, 그런 일도 없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장수를, 부요와 존귀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아, 그 길에, 지혜자의 길에는 기쁨도 주시고,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인데, 행복한 사람은 늘 기쁘게 사는데, 불행한 사람은 늘 울고 살 것이고, 우울하고 우는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기쁘게 얼굴에 기쁨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한 거겠죠. 또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평강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복이네요. 기쁨과 평강, 성령의 열매군요. 희락과 평안, 평안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와, 영생도 그 앞에 있네요. 이것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진짜 지혜는 좋은 것이다 말했죠.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만일 우리가 이 지혜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나는 지혜가 필요 없다고, 나는 돈이면 돼, 은금이면 돼. 그러면 돈 벌으세요. 돈만 열심히 벌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아니, 돈 은금보다 진주보다 그 무엇보다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나는 아멘입니다, 그렇게 깨닫는다면, 지혜가 필요한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혜가 참 부족하다, 지식은 좀 있는지 몰라도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이 무지하고 지혜와 명철이 부족한데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라, 주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죠. 간단하네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게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되겠군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라. 기도가 부족해서 좀 더 기도하라. 조금 더 기도의 시간 가지고 더 무릎 꿇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좀,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방석에 붙이고 혹은 무릎을 꿇고,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 조금 더 기도, 더 기도,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너는 지혜, 지혜, 지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주마, 후히 주마, 지혜로운 자가 되더라, 부디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없어가지고 실패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목사, 지혜 있는 장로, 지혜 있는 권사, 지혜 있는 교사, 지혜 있는 지휘자, 지혜 있는 모든 성도가 되거라. 지혜 있는 엄마, 지혜 있는 아내, 지혜 있는 딸, 지혜 있는 아내, 예, 다 되거라, 그렇게 하실 거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와 같아서 응답받을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믿어야 할 이유는 주께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아까 인용한 7절, 7장 7절 8절뿐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마가복음 11장 24절도 그러하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혹은 받을 줄로,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응답을, 기도는 응답하는데 의미가 있죠.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응답받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가 때때로 잘 판단하지 못해서 얻은 줄로 착각했을 때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우리가 그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 주실까요?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예? 하나님 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건강 갖고 뭐 하려고요? 건강 가지고 주일 안 지키고 어디 실천, 예, 세계 일주 여행 다니려고요?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돈을 주시기를.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떤 데는 일치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욕심 같으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 요셉의 마음, 요셉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주신 것처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9절 보십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성도의 자랑, 세 번째 주에 성도의 자랑.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낮은 형제,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신 자기의 높음이 성도가 되면 높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자랑할 수 있어요. 흔히 성도에게 닥치는 큰 시험거리는 물질 문제지만은 성도들은 세상 것들이 헛되다는 것과 주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과 복이 지극히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것, 육신의 연약도 마찬가지, 질병도 크게 보이지만은 그래봐야 내가 죽는 거지, 죽어봐야 나는 천국 가는데, 예, 죽음아 올래면 와봐라, 네가 나를 죽이면 삼키면은 네가 이긴 것 같지만은 이긴 게 아니라 나는 천국 간다, 즉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질병도 죽음도 별로 그렇게 겁날 것도 아니죠. 큰 문제도 아니에요. 이걸 성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그러나 한편 사회적 신분이 있거나 물질적 유효함이 있는 부한 형제, 높은 현재 사회적으로 높아 보이는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 부요의 헛됨을 인정하고 낮은 형제들과 교제하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이지만 교회와 돌아보니까 교회에서는 똑같아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는 그들을 대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교회 오면은 일반 성도에 불 거예요. 가서 봉사하는 일반 성도를 하면 돼요. 교회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장로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회장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그런 걸 가졌다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높아져서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세상적으로 가진 사람도 교회 오면 다 똑같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도 형제예요. 형제 자매가 돼버렸어요. 같은 동급 교회의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적인 부요, 또 많이 세상적인 스펙이라는 것, 모든 많이 배웠다는 것, 많이 가졌다는 것, 사회적인 신분, 그것이 귀하긴 세상에서는 귀하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 그것은 그것조차가 아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천국, 영생밖에 없다. 거기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는 그것만을 자랑하니까 자신들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있어도 낮아졌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렇게 말씀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풀같이 시들고 아름다운 꽃같이 없어지는 것임을 거심을 깨달았고, 거기에 더 이상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천국과 부활의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는 야고보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종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여기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십시다. 속으로 아멘. 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셋째, 지혜가 부족하면, 저도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참 부족하다는 것을 근래에도 우리가 느꼈지만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으라. 믿고 구하면 주실 것이다. 다시 우리가 지혜를 더 구하십시다.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를 얻으라. 넷째, 성도의 자랑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자랑은 세상 것이 아니고 성도의 가치와 소망과 자랑은 하나님, 천국, 부활, 영생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자랑을 두고 살아야 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종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낙망치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들이 다 헛된 줄 깨닫고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께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